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때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사람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여러 많은 사망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여러 많은 삶의 바쁜 이유들로 인해서 이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직 매듭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남겨진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부담이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 이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대해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신다면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십시오. 단,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단,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직업은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세심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계속 점검하며 수많은 많은 업무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가장 바빴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내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그의 기도의 응답은 4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술시중을 들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지금 왕이 물어본 것이죠. 왕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어야 될 이 느헤미야가 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당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BC 465년에 왕궁 안에 일어난 그 반란으로 인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뒤에 세워진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갑작스런 이 왕의 질문을 듣고 처음에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럴만하죠. 죽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망설이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해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매듭이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3절에 보았던 그 느헤미야의 말은 대담해 보이지만 당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말대꾸를 하는 것처럼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즉결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느헤미야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이 문제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평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면 죽을 텐데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호의로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구나,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 뒷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즉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그가 그 순간 먼저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찰나에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묵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였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시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구합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평소에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삶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다급하여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다시금 구했던 것이죠.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는 이 5절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대상이 아닙니까? 눈물이 나죠. 때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그 자녀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그냥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일터가 사역의 현장이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거룩한 부담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그 순간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이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 먼저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붙잡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준비하라.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까? 왕후가 왕 곁에 함께 있었다는 말은 느헤미야와 왕 사이의 이 대화가, 이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후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 이 사망 속에 먼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여기 보면 왕의 그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언제 출발하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지금 왕이 물어보고 있죠. 이를 통해 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시여,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고 난 후에 그때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될 만한 것도 안 되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철저히 그 모든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를 계산하고 왕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를 매 순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린 이러한 준비의 흔적을 7절과 8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정 중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당시 산림 감독을 하고 있었던 아삽에게 보낼 편지까지 그는 왕에게 요구를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사망을 열어주신다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철저히 이 모든 시간을 준비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뒤에는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훈련을 할 때에 이 책임의식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책임의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책임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이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우리는 보이고 그런 일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돌봅니다. 그곳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은 관심이면서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제게 맡겨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목양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이 있으니 더 모든 사망들이 알고 싶고 살피게 되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과 그 사명을 너무나 신실하게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듣고 난 뒤에 그 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망과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어 그의 모든 상황을 보호하게끔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막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그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다시금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 너무나 버겁고 여러 많은 부담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사망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사망을 오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타있는 모든 사망, 너무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사망을 듣고 하나님 오랫동안 수일 동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망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모든 사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마음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작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사망이 생겼는지, 이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때로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매듭이 지어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한 몸되게 하신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 가운데 1학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동행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학기 목장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목장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고백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철저한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인 그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과 모든 목장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의 그 자리들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이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고민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완전한 길.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처음 듣게 된 그 소식, 예루살렘의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망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간구와 제목들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과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하나님 모든 속에 이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